네,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이런 제목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간 우리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바르게 옮겨진 성경은 성경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이들에게 응답을 하죠.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도를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2025년에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12장을 살펴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생명을 향한 열정,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일들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강건해져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고 또 아주 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에돔의 후예라는 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일가는 그래서 이 정통성이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역사에서 그런 행운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뭐 다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헤롯 대왕의 경우도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크게 지어주기도 하고 여기 언급하는 지금 이 헤롯도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막 이 예수님의 그 제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으면서도 티베리우스 황제 때 투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유대와 사마리아 통치권을 받게 된 거는 AD 41년 이 칼리굴라 이 사람이 암살당한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할 수 있도록 그가 이제 도왔던 공헌한 데 대한 대가로 이제 그걸 받게 됐어요. 그의 가문이 다 그랬지만 이 또한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닌 제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게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하나로 모으려고 초대교회 최고 리더인 베드로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므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욕심에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농간당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촛동같이 지키게 했는데 베드로를 잡아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무도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풀어놔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왜 굳이 천사를 보내서 풀어내셨는가?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이 야고보는 금방 죽는 바람에 어떻게 손 못 대고 베드로는 이제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살리고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죽게 하고 왜 그랬을까? 정확히 말하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경우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러면 뭐 다 할 것 같, 안 그래요. 우리는 너무도 많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막 놀랍고 깜짝 어떤 뭐 뒤집어질 일들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마치 그냥 기도만 하고 뭐 서로 만나기만 한 목사들은 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꿰뚫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린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계, 이런 한계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성경을 따라 그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건 이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슈퍼맨처럼 다 능력으로 해결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그냥 말씀 따라 걷는 그게 성도의 길이거든요. 그게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걷는 길이고 온전한 길인데 그렇게 유별나게 뭐 경험했다고 튀는 사람들이 자꾸 이 물을 흐려서 그렇지 진정으로는 뭐 슈퍼맨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길이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한다라는 이 말 그리고 또 증거한다는 이 말의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마르티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증거하는 순교. 이거 굉장히 힘이 강하죠. 전파 능력이. 그래서 순교자의 증언, 자기들의 목숨을 주고 증거한 그 말씀에는 강력한 전파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다 그냥 전도하려고 전부 순교해버리고 죽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순교하는 분은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돼서 순교할 수밖에 없기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순교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진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 결국은 다 뭐 순교나 증거나 전도나 똑같다라는 거죠. 순교나 선교나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또 예수님의 바퀴를 피해 도망갔지만 도망자가 아니라 그래도 전도자로 그들이 꾸준히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필립도 그렇게 도망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순교는 능력이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걷다 보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부름을 받던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란 뜻을 만나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로 보내시든 선교로 보내시든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른다고 해도 성도가 맡은 바는 말씀의 가치대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같은 맥락이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다가 아니라 죽게 되는 자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요 순교의 삶이요 선교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부름을 받던 중요한 것은 다른 염려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거듭난다면 어떤 부르심으로도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감옥에서 그렇게 풀려나온 베드로도 또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교회의 지체들도 모두가 베드로가 그렇게 천사에 의해 기적적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사람들이 무슨 부리는 종처럼 막 그렇게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그 직접적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바른 영적인 이런 분별력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시는 말씀만큼만 순종하고 그 말씀하신 말씀만큼 따라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나 또 그 같은 시기에 환상을 봤던 베드로나 그렇게 아는 것까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사역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뭐 무소부지하신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이 차원에서 우리가 그 봐야 돼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눈에 증거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리는 당신의 방법으로 뭐 그게 이제 기적이 됐든 뭐 돌이 날라오든 하나님께서 그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마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돌을 날리거나 칭찬을 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주의를 주신 사람들의 인격적인 그 결정과 선택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다가와서 위기가 된다고 해도 그건 랜덤으로 막 이루어지니까 인격을 가진 자유주의를 가진 인격이 막 행동하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순교가 됐든 선교가 됐든 그 종이 한 장 차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3,000명이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스데반은 3,000개 돌 맞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걸 믿음으로 그냥 우리에게 닥친 그 자리에서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나갈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진정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장 끝에는 헤롯 이 아그리파 이 그 왕이 벌레에 의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가 했던 어떤 연설을 들으면서 이게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막 추켜 세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영광을 누리며 가로챔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일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좀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영토에서 가까운 도라라고 하는 그 페니키아 항구 도시에서 이전에 그 가이우스 황제 때 AD 42년경 어느 페니키아 젊은이들이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 안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형상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헤롯이 그 당시 시리아 총독 그 페트로니우스에게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트로니우스가 그 범법자들을 잡아다가지고 가혹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와 연관된 구절이 바로 20절이에요.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페니키아 도시들 간에 서로 좋지 않은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전에 그 두로왕 히람 시대 때부터 갈릴리에게 비옥한 지역에서 나오는 식량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꼭 헤롯하고는 어떻게 등지고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가 헤롯이요. 헤롯에게 나가서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의 총리였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 가이사랴에서 대연회를 열고 이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자신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대연회 둘째 날 새벽에 아그리파 1세가 그 은실로 만들었던 그 왕의 예복을 입고 극장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은실로 짠 왕복이 그 새벽빛을 받으면서 반사가 됐던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아주 환하게 비추는 어떤 그런 신비한 현상처럼 보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헤롯을 이제 신으로 묘사하며 이제 열렬히 환호를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이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집으로 옮겼는데 5일 후에 죽게 돼요. 그의 죽음은 현대의학으로 볼 때 맹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죽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 사실이 성경 몇 절을 통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가 굳이 이런 사람의 루카스가 굳이 이런 사람의 소식을 여기에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 알아야 되는 것들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라는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 세상의 주권은 이미 로마 패권에 넘어갔고 그리고 에돔족 속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지만 그 역사를 주도하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장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의 죽음의 소식까지 비록 세상의 권세들이 무엇인가를 주도해가는 것 같다 보인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감찰하고 주도하고 계신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얼핏 보면 힘과 권세를 가진 세계의 강력한 나라나 왕들이나 돈을 쥐고 있는 어떤 경제가들이나 또는 성도들의 뭐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신 거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역사도 그랬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이 역사를 잇는 나라들의 등장이 어때? 세계 열강들이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가 서고 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각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눈으로 보이고 느끼는 오늘의 세상의 주인이 돈과 권세와 문화인 것 같아도 그것은 육신으로 보이는 불순종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뿐이고 하나님은 이미 이런 역사를 다 아시고 그 혼잡하게 전개되는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와 약속한 대로 이끄시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이미 성령의 강림을 통해 새 언약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또 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것이 교회의 사도들이던 세상의 왕들이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식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된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의 뜻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그의 뜻을 이루시도록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통로로 서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심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과 교회는 점점 더 로마로 깊숙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복음의 소식은 그 박해와 학대로 말미암아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불똥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음이 바울에 의해 로마의 심장으로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이 과정 다음 주도 계속해서 역사를 묵상하며 살펴보십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이 세상에 혼잡해 보이는 역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이 세상의 현실과 환경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강한 나라들이 나타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김으로 세계 역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아도 오직 주님 나라만 영원할 것이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질 겁니다.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들 같은 사도이면서도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가고 베드로는 구출을 받으며 또한 그 당시 주권자인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할 것이고 변함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늘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넘어져 뒤로 물러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변함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미련하다 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따라 돈과 권세를 모아서 막강한 힘을 만들어 이 세상을 주물럭거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저주받은 자의 표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눈에는 죽어버린 자 예수를 부활해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의 의미 잊지 마시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이 보여도 성도인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이 영원한 것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그런 믿음의 길도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걷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 잊지 않고 쉬운 길을 찾거나 유행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르고 추종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히 순종하며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 오늘 절대 잊지 않고 또 그 영원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한 해 또 이 하루 되기를 또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